주일 아침 작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참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참 우리가 피조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간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집중하여 또한 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 이것들이 어떤 지식적인 것이나 또 딱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하는 입술의 담대함을 그리고 듣는 귀에 또 완고하지 않음을 주시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뒤에 제가 스크립트를 좀 프린트를 해서 놨습니다. 그 장수가 좀 많은데요. 요약은 하지 못했고 전문 오늘 말씀드릴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저거를 가지고 가시는 건 좋고요. 지금 굳이 요거를 이렇게 펴놓고 따라서 읽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다만 맨 앞장에 요런 지도 같이 있죠. 그죠? 예, 요 지도는 맨 앞에 펴놓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을 때 여로보암이 강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경고를 하시고 또한 그가 간청하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죠? 자기 손이 낫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잊어버렸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평생 동안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죄로 몰고 가는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실 열왕기상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은 한 번 더 자신의 필요에 인해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이용을 했었죠. 자기가 손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고요. 이 경우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14장에서는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살 건지 죽을 건지 이것이 궁금해서 자기가 직접 간 게 아니에요. 아내 보고 변장을 하고 대언자 아히야에게 찾아가 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언자 아히야는 과거에 얼마나 오랜지 모르겠어요. 그 여로보암의 통치가 22년 정도였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에게 쫓겨나가기 직전에 바로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말을 해줬던 그 대언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미리 들었던 아히야는 바로 이 때를 이용을 해서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이 멸해질 것이라고 전달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병든 아비야는 정말로 어머니 아내가 돌아오자마자 죽었고 훗날 여로보암의 전 가문은 몇 년 후에 또는 몇십 년 후에 다음 왕인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런 것들을 볼 때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불러내어서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에 나오는 마법 램프의 지니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그러했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니까 내 미래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한번 잘 살고 잘 먹게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야지라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논리적이지도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는다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고 있고 그분이 살아계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과 도달하고자 하는 거기가 얼마나 허망한지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목적과 내 길들을 그렇게 썩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한테 그런 존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육신이 원하는 일에 대한 해결책만을 요구하는 이게 인간의 그 어리석음, 인간의 완악함에 기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정말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도 미지근한 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아예 차갑던지를 원하시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자기의 죄악 가운데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자체가 저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결코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거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 우리가 필요할 때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의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종교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 신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필요할 때 불러내서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해. 모든 종교가 이와 같아요. 마귀는 오늘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참담한 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저것 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왜 저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도와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지? 라고 마치 사람들을 돕고 돕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업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참된 믿음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우리의 논쟁을 고작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계략일 뿐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현대적으로 진화한 무기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속이고자 합니다. 지난 수천 년간의 과학 기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현대 과학은 이제 아주 고도로 진화하고 발달하게 되었고요. 또 대중 속으로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생명체가 진화하고 또 외계인이 존재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창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건 단순히 무엇을 믿고 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어리석고 혐오스러운 사고라고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 중에 이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진화라든가 외계인이 존재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론적에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거나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밝혀진 것이라고 해봐야 고작 생명체가 조금 여기에서 저기로 조금 변화할 수 있다 정도이고요. 그렇습니다. 외계인의 존재, 요새 뭐 외계의 항성들이 발견되고 실제로 지구만한 사이즈의 수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고요. 실제로 수백 개의 캔디데이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요. 저렇게 많은 행성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별들의 주변에도 지구형 행성들이 발견되고 있고 거기에도 생명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하물며 이 은하계 그리고 온 우주에 외계 생명체가 없겠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정말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마귀는 동시에 구시대적이지만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전통적인 무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법이에요. 오늘날 대중영화나 드라마, 특히 아이들이 보는 모든 책에서 마법 없이는 이야기 자체가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거짓에 우리의 생각을 속박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과학과 마법의 부흥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너희가 필요로 할 때 그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이것입니다. 요새 AI, 인공지능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서를 만들어내고 내가 아닌 어떤 인공적인 존재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존재보다도 더 잘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히 그분께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영화를 돌려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할 분위기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상 14장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여로보암은 22년간의 통치를 기간 중에 걷고 끝내 죽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으로 보면 공무원이었는데요. 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난세의 틈을 타서 왕까지 된 자수성가형의 상당히 능력 있는 공무원이었어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9급으로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 셈이죠.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순종했고요. 온 나라 곳곳에 사악함이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이후 이스라엘의 왕가에 끊임없이 암살과 반란이 계속되도록 하였습니다. 비참한 끝말과 본인의 결말뿐만 아니라 170년에 달하는 이스라엘 자체를 패역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병으로 죽었던 아비야는 장자였을 거고 이 나답이 둘째 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정황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답은 기브돈이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전쟁 중에 바하사, 자기 군대 대장 중에 하나였던 바하사에게 살해가 됩니다. 이 기브돈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 왕국의 분열 이 지도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하얀색으로 블레셋이 있어요. 이 블레셋의 위쪽에 보면 이게 지도 어쩔 수 없이 그림이 좀 작게 됐습니다. 위쪽에 보면 룻이 있고요. 그 바로 아래 세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기브돈은 이 당시 블레셋 북쪽에 있던 겟셀에서 서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로 보입니다. 여기 사실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겟셀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보게 될 텐데요. 오므리가 왕이 되기 전에 이곳을 다시 점령한 것으로 보아서 이곳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완충지대, 그 중간지대여서 상당히 그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나답은 딱 2년 정도, 햇수로 2년이고요. 만으로 하면 2년도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짧은 기간 통치하는 동안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가 그에 대해 기록된 전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28절을 잠깐 보시죠. 네. 이게 이제 왕들의 계통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을 조금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바로 나답이 자기 아버지의 길들을 그대로 걸어서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로 여전히 끌고 갔다라는 게 이 나답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의 길로 걸으며 또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가운데서 걸으니라.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이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 이용한 그의 죄, 이게 바로 뭐냐면 금송아지 제단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18명의 왕들이 꾸준하게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금송아지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나답이 죽고 난 이후에 바하사가 왕이 됩니다. 바하사는 나답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나답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어서 있는 열왕기상 1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은 후에 여로보암의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될 때,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바하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대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듣게 된 그 말씀이 바로 바하사에 의해서 이 심판이 집행됩니다.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대언자 이름도 아히야고요. 지금 왕이 된 바하사의 아버지의 이름도 아히야입니다. 그 다음에 아히야가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던 그 여로보암의 첫째 아들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네, 이거 이름은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옛날 이스라엘에서의 이름이 다 이랬어요. 우리가 보기엔 헷갈릴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이름 보면 엄청 헷갈린다고 해요. 저 김덕희인데 저희 팀에 이제 태희도 있고 덕희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기엔 되게 이게 헷갈리나 봐요. 여기서 잠깐 당시 역사를 한번 좀 짚고 갈까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22년 통치 내내 영토를 꾸준히 잃어왔습니다. 이 나답이 살해당했던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도 원래는 솔로몬 시절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이곳을 다시 차지하러 갔다가 나답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동쪽으로 보시면 모압이 있어요. 요 지도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오른쪽에 아래쪽에 모압이 있어요. 모압이 여기예요. 모압하면 생각나는 사람? 네. 룻. 암몬 모압. 그 룻의 아들들이, 룻의 아들들 맞죠? 그리고, 롯의, 제가 헷갈리네. 롯의 아들들이죠. 그죠? 사실은. 뭐 자기 딸들을 통해서 그쵸,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애매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룻의 땅이 바로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는 모압이 완전히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다마스커스를 차지하고 있던 시리아. 이 시리아는 우리가 아람이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아람 국가가 완전히 독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소진시키고 이 기회를 틈타서 아시리아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 시절에 이집트의 시삭이라는 왕이 침공을 했어요. 하지만 당시 이제 르호보암이 얼마간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좀 보존이 됐고요. 이후에 다시 국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지금 그냥 잠깐 짚고 가는 거고 다시 하게 될 거예요. 르호보암의 아들 남왕국 유다의 2대왕 아비암은 선한 왕은 아니었고 이 사람도 짧게 통치를 했지만 안정된 그 국내 정세를 바탕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많이 밀어 올렸습니다. 남왕국의 3대 왕이었던 아사가 즉위한 초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것과 같이 극심한 내환과 외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누가 왕이 살해를 당하고 또 이 바하사 이제 이어서 나오겠지만 왕들이 얼마 가지 못하고 다 일찍일찍 암살당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 통치 기간과 나라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바로 그 이듬해에 여로보암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나답이 왕이 되었고 이 군사적으로 아주 무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나답의 치세가 채 2년도 가기 전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북왕국에서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하사가 왕이 된 상황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와 상당히 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든 바하사든 둘 다 반란으로 왕이 되었어요. 정통성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는 왕이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정통성을 세우는 일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여로보암은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되었지만 바하사는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여로보암이 이미 왕이 할 수 있는 사실 최악의 그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로보암의 길들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바하사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대적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멸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는 여로보암의 길들을 여로보암이 닦아놓은 길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즉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이 왜 심판을 받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한 것과 비슷하게 24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스리는 동안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걸었고요. 이스라엘을 동일한 죄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결국에는 자신도 동일한 죄들 가운데 걸으며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도 바하사의 온 가문, 바하사의 온 집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바하사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고 왕권을 세우는 데에만 이 24년의 치세 가운데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 역사 교과서에 보면 맨 앞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을 배우는 이유, 그 수학의 정석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를 위해서 배운다 헤어 있고요. 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뜻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시기, 지금으로부터 이거 무려 거의 3000년 가까이 옛날에 이러한 역사들을 배우는 것도 사실 비슷하게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또한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교훈과 다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다른 어떤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또 목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침례자 요한에 이르기까지 계획하시고 또 한 점 틀림없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섬세한 손길들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현대에 들어 하나의 국가로 재탄생한 그 이스라엘, 지금 현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지금 이 바하사의 시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중동에서 지금 국가로 건설되어 있고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강하게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이 고고학적으로도 빠짐없이 증거되고 또 오늘날에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와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 옛날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떤 뭐 신화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고고학자들의 대부분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옛날의 도시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존재하는가를 그 찾아내는데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요 지도에도 이렇게 있는, 지금 여기 있는 도시들, 오늘날에 있는 도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이나 아주 유명한 도시들 외에는. 하지만 정말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뒤지고 파고 해서 거의 다 밝혀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는 형제님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만일 누군가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성경에 있는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빼요. 다 빼고 아주 우연하게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수많은 우연함으로 채워진, 가득 채워진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오히려 전능자의 존재를 더욱더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없이 우연히 일어났다면 이 우연 역시 더 놀랍게 여겨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바하사와 같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결코 배우지 못한 자들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바하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바하사의 눈 가리고 있던 이익이 무엇이고 손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 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이 세상적인 기준들, 바하사에게 남한국 유다 왕들은 철저하게 적군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어쨌든 관계가 없었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아집과 교만이 바하사는 가득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르호보암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의 아들, 손자였던 아사 왕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자 그 당시의 주변국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튼튼하게 건져주셨습니다. 바하사가 아무리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적군을 멸하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고 한다 하더라도 바하사의 통치기간 24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추락의 길들을 가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한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여로보암의 길들의 패악함과 그 길들의 최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지혜인 거죠. 이 현 세상에서만 머물러 있는 좁은 시야가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사실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또 우리 수요 예배 때에는 지금 사무엘을 지나서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그 이제 이 열왕기로 들어오게 될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그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라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혼을 바라보는 시야를 갖고 이것들이 지혜임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 보시면 여기에 조금은 그 정리를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챕터 2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부속으로 이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 두 개 그리고 또 3 이스라엘의 초기 왕들 나답 바아사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엘라와 시므이에 대해서 짧게 하고 남왕국 유다로 잠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공부를 하고 머리가 좋고 또 고위 관직에 오른다 할지라도 참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들을 어리석다라고 하셨고 또한 그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는 자들로 칭한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머물며 참 이 땅에 매달려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참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으로부터 또한 우리의 영적인 공급함을 받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한 섬기는 나날들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